요즘 가짜가 많은 거예요.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많아요. 종교인. 그냥 허울 좋게 뭔가 모양새 있게 또 현대인으로서 뭔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뭐 종교의 하나,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래도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가 조금 뽐새가 있으니까 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가짜죠. 신앙인이 아닌 거죠. 가짜죠. 겉으로 모양만 갖춘다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누구나 보아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객관적인 증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신앙인이든 또 밖에 세상 사람들이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서 이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가짜들이 많거든요. 진짜인 것 같지만 정작 가짜인 것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이 많은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만 득실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사귄다, 나 누구와 사귄다 할 때 아니 네가 누구하고 사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누구와 사귄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전적인 사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남이 간여할 일이 아니에요.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사귄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굳이 너가 누구와 사귀는지 내가 무슨 관심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신앙도 어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너가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것을 나하고 얘기해? 그냥 너가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그 신앙적인 부분들까지도 지극히 사적인 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것 좀 꺼주실래요?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이것은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인데 뭐 당신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굳이 왜 나하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치부해버리는 모습들이 뭐냐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노사도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노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봐도 누구나 어떤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한 게 뭐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개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니 너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그것을 나하고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사도 요한은 그런 개념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너나 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공자의 논어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법과 내가 해가 되는 법이 세 가지씩 있다는 거죠. 세 가지씩. 먼저 유익이 되는 친구는 정직한 법, 신이 있는 법, 또 이 견문이 풍부한 법이 유익이 되는 법이고요. 해가 되는 친구는 아첨하는 법, 눈앞에서만 자라는 법, 또 말만 번지를 한 법, 이런 것이 해가 되는 법이다, 친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나라 시대에 서예가였던 정판교가 스승에게 묻기를, 친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친구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스승이 친구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네 종류의 친구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네 종류의 친구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요. 꽃이 아름답게 피면 그러면 이 품에 안고 좋아하지만 시들면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그 친구가 있다는 거죠. 활짝 피우고 향기를 쫙 아름답게 바라면 그러면 품에 안고 싶고 막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얘네들이 시들어 버리면 그냥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는 그런 친구의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뭔가 무게감이 있고 뭔가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진중한 위치에 있다, 정말 무게감이 있는 위치에 있다 생각이 되면 정말 가까이 하고 가벼워지면 뭔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저울과 같은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는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기꺼이 산 정상에까지 함께 올라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관계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면 함께 협력해서 산 정상까지 함께 외롭지 않게 올라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를 얘기해요. 땅과 같은 친구.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듯이 친구의 그 친구를 만나면 내게 엄청난 유익을 끼쳐서 그래서 내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친구가 바로 이 땅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이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 속에 어떤 경우는 꽃과 같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저울과 같은, 한번 달아봐서 좀 무게가 있고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가까이 하고 좀 가볍고 쓸모없다 생각하면 언제든 져버리는 그런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죠. 또 때로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 안 했으면 내가 못 올랐어요. 정상까지. 그 정상까지 올랐던 이유는 그 친구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올라주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내게 굉장히 많이 희생적이고 그래서 내게 풍성한 은혜들을 끼쳤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노마의 철학자 케로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 같다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태양을 뺏는 것과 같다. 태양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온 천지가 어둠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중요한 관계죠. 이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간다. 참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친구와 친밀하십니까? 결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 영적인 멘토, 나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고 동행해 줄 친구,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얼마나 사귐의 관계 있으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과 사귐의 의미는 그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다가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란 말이죠. 23년 동안 남편과 살아온 어느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년 동안 남편과 살아온 어느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쓴 글인데요. 저는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과묵하고 신실하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결코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벽을 쌓고 있어서 그와 함께 있으면 때로 숨이 막혀오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와 함께 살기를 포기하고 떠나려 합니다. 23년 동안 살았는데 왜 이 남편은 마음의 벽을 쌓았을까요? 마음의 벽을 쌓았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자신을 업신여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았고요. 또 나약한 남편이라고 정말 조롱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23년 동안 살아왔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친밀해지도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드디어 23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이별을 선언하는 이 장면의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예 남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은 거예요. 2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함께 살아왔지만 부부간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했느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친밀하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느냐, 30년 되었느냐, 40년 되었느냐, 50년 되었느냐, 이것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사귐의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밀했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되었어요.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에 있는 것 없는가? 내가 죄로 인하여서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이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이 서먹한 감정이 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 신앙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야. 야, 너무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뭐 이거 하고 봉사하라고 한다고 그거 다 하면 안 돼.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 적정선. 자,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의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첫째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정황적 증거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옆 사람에게 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한다면 내 옆 사람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십니다.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니, 그 질문은 나하고는 안 맞는 질문 아니야? 그 질문은 뭐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분 좋아요. 왜?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준 거예요. 나를 보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로든, 어쨌든 세상에 생판 모르던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이, 내 옆 사람에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나를 그동안에 그렇게 쭉 봐놓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봤잖아. 그런데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틀림없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틀림없어. 다 아니라고 해도, 다 가짜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진짜야.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제가 장황하게 막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 하나.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노사도 요한은 바로 이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부터 6절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느낌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 또 복음 증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신약 시대에 안디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이 이르렀을 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다 주께로 주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좀 교만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교만했던 사람이고 악으로 가득했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날카로운 칼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막 저주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한 시간 안에 내가 이 칼로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가 한 시간 뒤에도 멀쩡하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당신들 알겠느냐? 똑똑히 증인해라. 증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막 저주했어요. 막 저주를 해요. 온갖 욕과 온갖 포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은 없는 분이라고.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자네에게는 아들이 있는가? 있죠. 너무너무 잘생긴 저희 아들이 있죠. 그래, 그러면 이 칼로 자네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들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자네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를 하는데요.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지긋지긋 믿지 않는 아주 고집센 남편이에요. 아내는 신앙이 좋아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남편이 교회를 안 갈 것 같고 마침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간다니까 우리 편한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내 체면 좀 살려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가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야외 뭐 공원에 가는 거니까 내가 따라줄게 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가기로 한 그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이 아내는 마음이 타는 거예요. 어렵게 설득해서 어렵게 남편을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하필 비가 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남편이 약속은 한 거니까 사나이 체면에 안 또 이것도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야외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야외 예배 이제 드리는 그 장소에서 개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비가 그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웃기고 자빠졌네. 막 하면서, 너 지금 내가 만약에 비가 그치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마치고 잠시 뒤에 비가 언제 왔느냐는 듯이 싹 그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막 찔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참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야 돼요. 부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우리 김 목사님은 절대 그럴 거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죠.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김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그 옆에 또 장로님이 계셔서 쿡쿡 찔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도 믿음이 좀 약했어요. 아이고, 일기예보 안 봤냐고. 오늘 오후에 비 그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지 그랬는데요. 이분은요, 그게 영적인 경험이 되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와,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비만 그쳐봐라 내가 예수 믿지 조롱하면서 했던 그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참 신기한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롱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비만 그쳐봐라, 내가 비만 그치면 얘가 예수 믿지 했던 말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 눈이 와도 빠지시면 안 되겠죠? 예, 꼭 눈이 올 일은 없겠지만, 예, 아무튼 꼭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정말 이 세 가지 객관적 증거를 꼭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